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낙심은 우리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주일을 뺀 40일을 저희는 사순절로 지킵니다. 4월 18일이 이제 그 금요일이고 그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뭐 이제 교회에 뭐 저희가 처음 교회 다니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은 참 많이 이제 보내왔잖아요. 교회들 대부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 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라든지 뭐 사순절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갖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셨던 것들 그것들을 좀 묵상하면서 스스로 돌아보고 절제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들을 전통적으로 가져왔죠.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떤 식으로든 교회에서 이런 식의 어떤 행사나 이벤트를 할 때 이제 동참하자고 하지만 뭐 약간 형식적일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동참하기는 하되 그냥 자기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따라가고 묵상하고 자기를 진정으로 돌아보고 그래서 예수님과 깊이 더 하나 되는 시간으로 보내기보다는 그냥 약간 행사처럼 의례껏 해왔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좀 사람 눈치 봐가면서 이제 하는 약간 이제 이런 형식적으로 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좀 많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좀 기뻐하지 않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거.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데 우리는 이제 형식적이 될 때가 많죠. 근데 형식적이라고 하는 이 방식이 왜 하나님이 싫어하냐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형식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앞에서 할 때는 이게 형식적인 게 뭘 하든 형식적일 수가 없는데 이제 사람들 눈에 무엇인가 이제 좋게 하기 위해서 할 때는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그걸 좀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사순절이 돌아왔는데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낼 때 뭐 교회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하거나 하진 않지만 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사순절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들을 좀 묵상하시면서 스스로 아 내가 이 시간들을 좀 하나님 앞에 잘 보내면 좋겠다 누군가 뭔가를 하라고 시키는 거 말고 자기 스스로 이 시간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로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7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음성 듣는 삶이 끝나고 사순절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잘 좋은 기회로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받은 것. 그래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이번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까 지금 하나님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좀 이런 겁니다. 사순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좀 엄숙하고 조금 뭔가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다 보니까 좀 어둡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슬프고 조금 우울하고 좀 차분하고 좀 경건한 분위기가 지금 사순절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일반적인 이미지잖아요. 뭐 이제 그렇게 자기가 이제 돌아보고 경건의 시간들을 갖는 것도 좋은데, 특별히 좀 이번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까 했을 때, 좀 분위기로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감사, 감격, 기쁘고 풍성하다. 좀 이런 느낌의 사순절이 떠올랐어요. 이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심장병에 걸린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심장병에 걸린 이 아들을 고치려면, 이 심장을 교체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장기 이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셨고, 아무리 찾아도 이 아이에 맞는 심장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심장에 맞는 거는 아버지의 심장만이 이 아들의 심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만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기꺼이 자기의 심장을 이 아들에게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심장을 준다는 건 결국 아버지가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기꺼이 자기가 죽음을 선택을 해서 아이에게 심장을 주고 아이는 살았습니다. 이제 아이가 이 심장을 가지고 이제 해가 거듭되면 이제 내가 살은 날,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날이 이제 같은 날이 될거 아니에요. 이제 그날을 이제 생각하면서 돌아올 때마다 이 아이가 아빠가 나 때문에 죽었어. 내가 아빠를 죽인 거야. 이렇게 뭔가 슬프고 어렵고 아빠가 나 때문에 죽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과연 아빠가 원했을까? 아니면 아빠의 생명으로 다시 산이 아들이 더 기쁘고 더 행복하게 아버지가 원했던 것처럼 이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아빠에게 감사하고 자기가 다시 얻은 이 생명을 가지고 더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런 분위기인 거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낼 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지만, 물론 그것을 앞에서 우리가 막 우리의 어떤 재미나 우리의 어떤 즐거움을 누리자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죠.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들 기억하면서 뭔가 슬퍼하고 어려워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얻은 이 생명을 가지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아버지의 뜻 안에 우리가 더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여정을 볼때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걸까? 이것들을 좀 묵상할 때 아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기쁨,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들을 누리는 사순절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그것들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이 사순절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시간이 끝나고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주를 맞이하는 그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큰 잔치와 같은 분위기로 이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경은요,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우리는 배웠고, 성경을 읽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이제 오실 예수님, 이제 구약이죠. 구약에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사야, 그리고 이사야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 그대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셨죠. 그래서 이 구약에 오실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오신 예수님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딱 봐도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잖아요. 질고를 지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막 이게 채찍에 맞는 모습이 나오죠.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모습이 어떤지가 대충 알수 있잖아요. 아무튼 예수님의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을 보면 별로 좋은 모습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좀 별로 피하고 싶은, 때로는 피하고 싶은 모습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은. 근데 특별히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교회 전통적으로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 여정을 밟아가는 건데, 예수님이 왜이 고난을 받으셨는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받으신 이 고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의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허물이라고 표현하니까요, 이 허물이 마치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약간 실수, 이 사람이 좀 연약함 이런 느낌이잖아요. 허물하면 사람들이. 근데 이 허물에 대한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반역, 거역. 요즘 한간의 이슈가 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죄 아니겠어요? 이 내란 음모죄가 결론은 뭐예요? 국가에 대한 반란이잖아요. 요즘은 이 국가에 대한 반란이라고 하는 느낌이 좀 덜한데, 조선시대나 이럴 때만 해도 왕을 거역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3대가 그냥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냥 그 즉시 참수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역을 한다는 거는 엄청난 죄인 거죠. 거역. 근데 이 반역은 이제 나라, 어떤 국가에 대한 느낌이라면 이 거역은 특별히 이제 종교적인 언어래.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향한 거역이라는 거죠. 구약, 이제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쭉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거역할 때마다, 그리고 열왕기에 가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왕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시잖아요. 다 징계하시죠. 벌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하는 것에 대한 죄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뭐 쉽게 다뤄지는 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찔리신 그 찔림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향한 반역과 거역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뭔가 단순히 조금 잘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무게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대요. 근데 이 죄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 아니면 하나님을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런 식의 우리의 죄, 불법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상했대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근데 이 상하다는 말이 단순히 이렇게 다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막 밟아서 으깨지는 듯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그냥 단순히 조금 다치신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완전히 부서지는 거죠. 저는요, 예수님이, 이건 그냥 저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물론 육체적으로 이것을 당하고 싶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셨겠지만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이제 무덤 가운데 계시잖아요. 근데 이 3일 동안 저는 이 하나님과 항하셨던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과 단절되는 시간이라고 묵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는 이 예수님이 말 그대로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지신 거예요.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부서지는 정도 어느 정도인가? 저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과 무덤 속에 하나님, 예수님과 막 화목하게 지냈다는 느낌이 아니라 완전히 무덤에 들어가셔서 자기가 하나님과 끊어질 만큼 완전히 부서짐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역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있었던 불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찔리시고 예수님이 상하신 이 징계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된게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된게 있대. 그게 뭐라고 하냐면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됐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얻게 되냐면 나음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우리 가운데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나서 우리가 누리게 된건 평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된 것은 나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요즘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있습니까? 샬롬. 샬롬. 샬롬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놀라운 은혜 중에 첫 번째는 이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샬롬. 샬롬, 평화. 하니까 이 평화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느끼잖아요.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폭풍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근데 이 샬롬의 의미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뜻이 뭐예요? 무엇인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이 평화, 이 평안, 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는 평화롭다, 평안하다 하면은 마치 푸른 초원에 바람이 불어서 살랑살랑 갈대 같은 것이 흔들리는 평온한 상태를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 평화, 평안은 폭포가 떨어지는 그 폭포 안에 있는 새, 아기 새. 그런데 엄마가 품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 폭포나 이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는 그 아기 새의 상태를 이 평화, 평안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좋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평안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에 따라 안전함, 그 안전함으로부터 나오는 평화를 누린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징계를 다 당하심으로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오는 징계, 형벌,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이끌고 감으로 사망과 죽음으로 갈수 있는 이 모든 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안전한 곳 안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전한 거예요. 그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지켜질 수 없는 그 안정감.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되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이렇게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셨는데 그것으로 나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셨는데 나는 지금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내 안에 이 안정감이 있는가?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안정함이 내 안에 있는가? 상황은요, 계속 어렵죠. 주변의 환경은 계속 요동쳐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 안정감으로부터 나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 평화,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절대로 세상에서는 이 평안을 줄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은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지켜줄 수가 없어요. 세상은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가끔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느껴지죠. 예를 들면, 돈이 없어요. 그럼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 뒤에 먼저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돈 때문에 생겨요. 그럼 돈이 생기면 잠깐은 그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가는 것 같죠. 하지만 이 돈만 있다고 우리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또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걸로, 또 다른 걸로.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근심과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지켜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평안. 이 평화는 하나님 그분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혹시 마음의 근심, 두려운 마음이 있다. 그러면 다시 바꾸어 말하면 우리 안에 평화, 평안이 없다. 여러분 잠깐 어? 하면서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나 근심되는 마음이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니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징계를 받으심으로 나에게 평안 누리게 하셨지.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다시 평안이 찾아와야 되는데 이게 계속 두렵고 근심하는 마음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근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이 근심과 두려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이 평안이 없다면 아마 예수님 많이 슬퍼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모든 것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근심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고 막 다 떠나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막 다 흩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예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평강이 너희 안에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제일 먼저 문안을 해주시죠. 그때 얘기했더니 평화, 평강 다 이 단어예요. 예수님을 죽으셨기 때문에 다 이런, 우리는 이제 3년 동안 잘못 따라왔구나, 잘못됐구나, 두렵고 누군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죽이면 어떻게 하지? 이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다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가 하셨던 말씀은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너희 안에 있을지어다. 다시 평화를 우리 가운데 선언해 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두렵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근심이 들잖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누리게 하신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오도록, 다시 그것을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붙잡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 누리게 하셨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말씀이, 이 진리가 내 안에 믿어지도록 진리를 붙잡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마음을 막 흘러가도록 두지 말고 우리 예전에 말씀 배웠잖아요. 말씀을,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첫 번째 뭐라고요? 평화를 누리는 것, 안전함을 누리는 것.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건 무엇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나음은 말 그대로 상처가 치료된다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 역시 이 단어의 뜻은 뭐예요? 온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다. 우리가 단순히 다쳐서 이 상처가 단순히 아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흠없고 완전한 상태로 온전케 되는 것이 이 나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분이 찢기심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완전함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어느 누구도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온전하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물론 그것도 그럴 수 있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분이 찢기심으로 우리의 속사람 그 자체는 완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을 입고 살고 있고 겉사람의 연약함, 여전히 겉사람은 세상을 벗삼아 살고 싶어 하잖아요. 여전히 겉사람은 정욕을 따라 살고 싶어 하죠. 그 겉사람이 우리 속사람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 자체가 겉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찢기신 그 채찍에 맞춰 찍히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하셨어요. 온전케 하셨죠. 완전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겉사람은 여전히 그래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따라 살 거냐 아니면 우리의 겉사람을 따라 살 거냐.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싸움이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 속사람은 온전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온전히 된 걸 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이 겉사람을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을, 겉사람이 속사람을 다스리도록 놓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겉사람을 다스리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두렵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 나는 이미 이루었다고 난 얘기하지 않는다. 나는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한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넘어져서 버림받을까 난 두려워한다. 나는 날마다 내 무릎을 쳐 복종시킨다. 계속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 사람이 온전하게 돼서, 온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 속사람으로 하여금 겉사람을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나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뭐가 됐대요? 새 것이 됐대요. 우리는요 재생품이 아닙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복음을 쉽게 설명하려고 마술처럼 복음을 전하는 게 있었어요. 그 뭐였냐면 끈. 끈을 가지고 손을 묶은 다음에 이 끈을 자릅니다. 자르고 나서 이렇게 손으로 어떻게 탁 하면 이 끈이 다시 매듭이 젖어요. 그러면 끊어졌던 끈이 하나가 됐으니까 우리는 다시 온전히 됐다라고 설명을 하면 이 매듭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구원의 은혜가 흠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죄진 거에 대한 기억들이 있잖아요. 마음에 남아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았는데 여전히 죄진 생각들이 있으니까 여전히 나는 제대로 구원 받지 못했나 막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됐다라는 거죠. 한 번 더 찾아보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성경에서는 이거 새 사람을 입으라는 표현이 간혹 나오죠. 새 사람을 입으래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겉사람,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새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되지 않았다라고 여겨지는 옛 생각들, 유혹의 욕심들, 우리가 따랐던 구습들을 버리고 우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따라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우리의 겉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됐는데 여전히 우리의 겉사람, 옛사람은 뭘 따라가고 싶어요?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살아가고 싶은 거죠. 그것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뭐를 따라 살아야 돼요? 의와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따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우리가 우리 속사람과 마찬가지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겉사람을 따라 사니까 우리 안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될 우리의 속사람이 오히려 속사람이 낡아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죠. 완전히 새롭게 새로움을 받은 우리 삶에 있어야 될 것은 옛사람을 걷어내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건가? 오늘 그 말씀을 다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이 에베소서 4장 24절 이후의 삶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선한 일을 해라. 더러운 말을 입에도 내지 마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악독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다 버려라. 서로 불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 속사람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 새 사람을 입은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나음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뭐예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분내고 용서하지 않고 끊임없이 욕심을 따라 살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를 살아간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채찍에 맞으신 나음을 입은 사람들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대신 채찍에 맞으신 그 일이 너무 안타깝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징계 받으심을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됐죠. 세상에 줄수 없는 그 평화. 어떠한 환경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안전함으로 나오는 세상에 깨뜨릴 수 없는 그 평강 안에 우리를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찢어야 되는 그런 징계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완전히 나음을 입었죠.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완전한 새 사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위해 새로운 생명을 줬는데 슬퍼하며 그 생명을 가지고 마치 망나니처럼 산다고 해보세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이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보내면서 내 안에 이 평화를 누리고 이 온전케 됨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혹시 내삶 가운데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평화를 누리는 것도 없고 나음을 입은 것에 대한 어떠한 것도 없이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 시간 동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 사순절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뭔가 억지로 하거나 뭔가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뭔가 이것을 남에게 보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하신 이 평화와 이 나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누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도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